모델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모형, 모범, 본보기가 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진정한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겉모습으로는 정말 훌륭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나중에 드러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니 너무나 실망스러운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우리 인생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게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모습이지만 그 내면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을 따라야 되겠다. 또한 이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고 또한 닮고 싶은 그런 모델이 필요한데, 불행하게도 정말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모델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따라야 하고 우리가 닮아야 할그 모델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따라야 되고 닮아야 할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귀한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더욱 아름다움 그리고 멋진 모습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유월절이라는 대명절을 맞이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한 다락방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식사하던 제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툽니까? 누가 더 크냐고, 누가 더 잘났냐고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좌편에는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누가 앉을까,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하더란 거죠. 그래서 식사 자리가 썰렁한 분위기로 바뀌어버립니다.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 때문에 서로 간에 서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서로 잘났다고 서로 가시가 돼서 찌르기 시작합니다.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다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하셨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마음도 못 알아주고 서로 잘났다고 다투는 그런 철없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다 말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대에 물을 담아 오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는 일은 종이나 아니면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남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죠. 겨우 베드로 한 사람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한명한명 열두 제자들의 발을 정성스레 섬기는 마음으로 다 씻겨주시고 다시 벗어두었던 겉옷을 입으시고 식사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얘기 말씀하시기를 12절과 1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추라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추라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또는 추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논리를 바라보면 맞지 않는 얘기죠. 제자들이 선생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단순한 그런 선생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정성스레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마음으로 발을 씻겨 주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정성스레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식사를 하시고 계신데 식사를 못할 정도로 제자들의 발이 너무나 더러워서 그래서 발을 씻겨 주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발을 씻겨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발에 붙어있는 그러한 먼지나 그 때를 벗기기 위해서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섬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베푸신 이 세족식에는 나처럼 너희들도 섬겨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무슨 주간인지 아십니까? 무슨 주간인지 아십니까? 섬김의 주간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품고 계셨습니까? 또한 그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영혼이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또한 그들을 만났습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낮아짐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김의 낮아짐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영혼의 그 마음을 터치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또한 함께하고 그의 아픔을 함께하며 그들의 필요를 함께 주의 사랑으로 만들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첫 번째는 주님처럼 섬기기를 원한다. 주님처럼 섬기기를 원한다. 만약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제자들의 발에 붙어있는 그 먼지나 때를 씻어주기 원하셨다면 그 당시에 때밀이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집안의 노예나 종들. 노예나 종들을 불러서 시킬 것입니다. 뭐라고? 돈을 두둑히 주시면서 너희들이 저 사람들의 더러운 발을 번쩍번쩍 빛나게 닦아줘 라고 명령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손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교훈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같이 행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광과 특권을 버리고 종의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생인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만남 주간, 섬김 주간, 많은 주간을 거치고 있는데 그냥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히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또한 섬기고 있습니까? 물론 나보다 강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에게 가시가 돼서 나를 찌르기도 하고 나에게 좋지 않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나를 비방하는 그러한 우리의 주위 이웃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존귀와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셨다는 겁니다.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친히 낮아지셔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모습대로 때로는 나에게 비방하고 아픈 얘기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이해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낮아지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낮아져서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상대방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섬김의 자세로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시고 섬겨주십시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시고 낮은 자로 오셔서 섬김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대접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고 낮아져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 이웃들을 발을 씻겨주고 그들을 함께하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그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대접받기보다 대접하게 힘쓰십시오. 그 영혼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낮은 자세가 있다면 그 영혼이 주님 품으로 기쁨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자기가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답답하시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서로 섬김의 자리에 내가 앞장서고 또 우리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며 그 이웃들이 그의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또한 낮아지는 그곳에 내가 섬김의 낮은 곳으로 내가 먼저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그 섬기는 그 손길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그저 지나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으리라.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확실하고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축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다는 거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가르쳐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섬기면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귀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낮아짐의 그 섬김의 모습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다면 자연스레 하늘의 귀한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섬김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께서 모본을 따라서 주님처럼 섬김으로 섬김의 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섬김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그 영혼의 앞에 나와서 낮아지고 섬김의 모습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세적식을 통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섬기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교훈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새삼스럽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13장에서 21장까지 44번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강조하고 강조했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란 얘기죠. 사랑이 있어야 섬길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만 남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대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육체로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고 그 많은 얘기들이 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불법이 판을 치고 사람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없어져 간다는 것이죠. 내 자리, 내 이익, 내 유익만 잡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또한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은 그냥 서슴스럽게 없이 그냥 해버리는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바라봤을 때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그들을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고 낮아질 수 있는데 서로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이 그러한 곳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수없이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제껴놓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만 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불신자들에게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조건도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비록 상대방이 연약해서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서하고 배려하고 안아주고 함께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기 때문에 그 귀한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며 은혜로운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열매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한 제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준? 나에게 험담을 하고 다니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주신 귀한 사랑으로 사랑하면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나에게 대해서 피해를 준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품으면 그 사람은 나의 진정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그 기준의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조차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남들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반면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또한 명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이웃들이 있습니까?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 이웃과 형제, 친구들이 있습니까? 또는 내가 지금 열심히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번 섬김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섬김으로 낮아져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직 그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번 섬김으로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 중간에 여러분들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섬김의 아름다움으로 그들의 영혼의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눈으로, 몸으로 체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낮아지시고 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일회용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결코 일회용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만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우리를 용서하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앞으로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을 본받는 섬김의 아름다움이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직적으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용서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이 되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낮아짐으로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위대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낮아지고 사랑함에 먼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의 복음이 이 세상과 용서하지 못했던 그들의 영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섬김 중간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들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섬김으로 사랑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모습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일어나셔서 섬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잔스리고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섬김 주간을 통해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랑하지 못했던 이웃이 있다면 섬김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더욱 행복하며 복이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섬김으로 모든 만물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기며 낮아짐으로 용서하고 이번 한 주간 거룩한 성도의 거룩한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